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337년에서 1453년까지 116년 동안 프랑스 왕이 개성권 문제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었던 싸움을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위기 속에 빠져있던 프랑스를 구하고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잔다르크입니다.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작품 중에 1923년도에 쓰여진 잔다르크의 일대기를 다룬 희곡 세인트 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인이 된 존은 오를레앙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서 마지막까지 영국군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왕 샤를 7세와 여러 사람들은 영국과 조약을 맺고 싸움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은은 샤를 7세와 대주교 고관 앞에서 지금 전쟁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조은이 답합니다. 저는 언제나 압니다. 제게 들리는 하늘의 음성은. 그러자 샤를 7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 소리, 그 소리. 왜 내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고? 짐이 왕이야. 그대가 아니고. 그러자 조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폐하께도 내려오지만 폐하께서 듣지 못하시는가 합니다. 폐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저녁 들판에 앉아 계셔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종이 울리면 폐하께서는 성호를 그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종이 울리기를 그친 다음에도 공중에 남은 여운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폐하께서도 소녀처럼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나 왕,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당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요한에게 임했다고 증거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디베르, 즉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2대 황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 재혼함으로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이사, 카이사르는 대부분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만조 백관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경제에도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고서도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재정을 풍요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적으로 의심이 많고 잔인하였다고 후세의 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프리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결국 정신 이상으로 생을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유대의 5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속국의 정치, 사법, 군사의 통치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형 집행권이 있었고 유대의 최고 결정기구인 산헤드린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여 근거 없는 중형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에 겁을 먹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한 뒤 로마로 소환되는 도중에 자살로 생을 마쳤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이름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의 세 사람 빌립, 헤롯, 빌립, 루사니아는 모두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통치한 왕들입니다.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하는데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왔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헤롯 필립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들은 모두 분봉왕으로 불리는데 분봉왕은 헬라어로 테트라르케스라고 합니다. 분봉왕의 문자적인 뜻은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전적인 컴퓨터 게임 중에 테트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의 다각형이 위에서 내려와서 한 줄씩 한 줄씩 맞추는 게임이지만 그 모양이 모두 네 조각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의 이름이 테트리스입니다. 헤롯 필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루사니아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통치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거의 다 이 사람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세례자 요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헤로디아 딸의 요구로 세례자 요한을 처형을 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에 있는 교활함과 가득한 술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루사니아 이 세 사람은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은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이들은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최고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종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독이 임명하는 임명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뇌물로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앉히고 그 뒤에서 대제사장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먼저 가지 않으시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에 바쳐지는 재물의 유통 과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직접 짐승을 가져오지 않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으로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은 재물로 바치기에 흠이 있는 것들도 많았고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성전 밖에서 유통되는 짐승의 실제 가격보다 무려 20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가지고 온 짐승은 아무리 온전해도 무슨 꼬투리를 잡았더라도 제물로 드리기에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겉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종교 장사꾼들과 같았습니다. 지금 소개한 일곱 명은 당시의 시각으로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성공을 기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알려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일깨워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고 계셨는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얼굴은 빈들에 있던 세례자 요한을 향했습니다. 앞의 일곱 사람과 비교하면 요한은 세상적으로는 참 초라했습니다. 그 일곱 사람들은 로마 왕궁이나 자신들이 통치하는 왕궁이나 거대한 저택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초가 삼간 하나 없었고 빈 들에 있는 동굴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일곱 사람들은 당시 최고급 자색 세마포 옷을 입거나 값비싼 양모로 만든 옷을 입었을 것이지만 요한은 낙타 털로 거칠게 짜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사람은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에서 매일 식사를 했겠지만 요한에게는 메뚜기와 석청, 즉 덜꿀이 그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고 여러 왕들에게 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 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로마 황제와 여러 왕들과 대제사장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빈 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등극한 지 15년은 역사적으로 주후 26년경이 됩니다. 그 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때이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입니다. 또 여러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다스리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있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시고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현장에 임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을 향해 날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함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어부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사울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을 초월해서도 충분히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올바르게 살기 위함이고 또 그 손길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함이지 삶의 자리에서 초월한 그 자리에서 역사함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러 가시던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갔다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사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좋고 충격적이었던지 베드로는 주님,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 집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제안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어떤 가정에 대학생인 아들이 아버지 몰래 자동차를 가지고 친구들과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수습을 하기는 했지만 친구들은 그 아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많이 혼났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욕은 빼고 말할까? 함께 말할까? 친구들은 빼고 말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혼을 냈다면 그것은 차가 단지 아까워서가 아니라 바른 삶을 살지 않는 아들에 대한 속상함의 표현이었을 것이고 아들이 더욱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해야 할 현장은 그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삶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난세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은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토는 대한민국의 약 5분의 1 정도, 전라남북도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당시의 통치자가 오늘 본문에만 4명이 나타납니다. 사실 실제로는 더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여동생인 살로메가 다스리던 지역도 있었고 시리아 관할에 있었던 지역도 있었고 자치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영토가 4분 5열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힘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발강 강가에서 노역을 하던 처절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했고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에게 임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핑계대고 있는 나 자신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의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느껴지고 또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게 여겨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도 충분한데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가가 글을 쓸 때도 용어를 가렸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태어나던 시기는 시대적으로 참 암울한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은 것도 벌써 400년이나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희미할 대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요한의 부모의 삶이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온 이스라엘에 영적인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을 때에도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제사장들은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행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유대 산중에 살았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는지 너만 의인이냐고 이유 없는 손가락질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의미는 요한은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8장 23, 2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레위인들은 2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견습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독자적으로도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50세까지 섬겼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견습 제사장의 나이가 20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빈 들에 살지 않고 제사장이 되었더라면 5년 또는 10년의 견습 기간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요한은 평생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걸맞고 합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와 빌라도 총독,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루사니아,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세속적인 성공에 눈이 멀었고 그들의 삶에는 기득권이 가득 차 있었기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임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빈 들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공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 들에 있던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가득하여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말씀과 생명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황제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대제사장들은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성공한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하지 않을 자신들의 권력과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함으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공간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제사장의 삶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빈 들에서 낙타털로 만든 옷과 메뚜기와 들꾸린 석청, 동굴이 그의 의식주이었을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공간으로 가득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걸맞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더 움켜쥐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켜쥔 것은 놓지 않으려고 했고 움켜쥐지 못한 것은 아쉬워했고 움켜쥐고 싶은 것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공간을 비워놓게 해 주십시오. 그 공간에서는 나의 욕망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게 해 주십시오.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 순간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말씀과 생명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